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교회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역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나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절감합니다. 오늘날 피붙이 형제들 간에도 화목한 것을 보기 드물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된 자들 간에도 화목한 것을 보기 드문 것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도 좀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형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로부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오늘도 부족하지만은 성화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 몇주 동안 본 창세기 39장서부터 41장은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 20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노예의 신분에서 바로왕 다음 2인자의 지위로 부상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42장부터는 다시 야곱의 가족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야곱의 자손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2장 1절서부터 5절을 보시면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야곱은 자신이 총애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보냅니다. 이들이 애굽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했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모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20년 전 자신이 꿈꾸었던 꿈이 생각났을 겁니다. 형들의 곡식의 단들이 자신의 단을 둘러싸고 절했던 꿈,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했던 꿈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 가운데 첫 번째 꿈만 이루어진 것이 의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꿈, 열한 형제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한 꿈이 첫 번째 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데, 자신들 앞에는 형들 10명만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11명이 있어야 되는데 10명만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보고 싶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여기 없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베냐민에게도 악하게 행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부모와 친동생의 소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형들을 가혹하게 취조합니다.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 우리나라가 어디가 허술한지 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은 굳고 부인하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 상황을 밝히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아직 살아계시고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 이들이 진실을 말하는지 믿을 수가 없고 이들이 진실을 말했다면 아버지와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으로 데려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억지를 피웁니다. 너희 말이 사실인지 믿을 수 없으니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면 지금 내게 한 말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보내겠다고 하면서 너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너희는 다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간 형제들은 이곳에 다시 와서 양식을 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여기 인질로 잡혀 있는 시므온은 처형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1억 원 1억 원 너희는 죽게 될 것이라고. 요셉이 모든 형들 가운데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겠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겼을 때 시므온이 대장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인질로 잡아놓는 목적은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시 오는지 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고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게 되자 형제들은 서로에게 한탄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동생 요셉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37장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가 그의 피값을 물게 되었도다. 요셉의 형들은 서로에게 이 말을 하면서 요셉이 알아들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나서 조용히 물러가서 울고 다시 들어와서 그들 목전에서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곡물을 주고 돈은 도로 자루에 몰래 집어넣게 하고 길에서 먹을 양식도 덤으로 주어서 보냅니다. 형제들을 선대한 겁니다. 26절을 보면 형제들이 고향을 향해 가던 중 자루를 풀어보았을 때 자신들의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혼이 나서 떨며 말합니다. 가슴이 덜컹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셨는고?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29절 이하를 보시면 형제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고하자 야곱은 심히 괴로워합니다. 36절을 보면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여의게 하였도다. 여의게 하였다고. 죽어서 이별하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고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가고자 하니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그러자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만일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시옵소서.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합니다. 38절을 보시면 내 아들은 너와 같이 가지 못하리라.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이라. 요셉이 죽은 이후 야곱은 베냐민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막내 아들일 뿐 아니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은 죽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만, 우리는 한 가지 교훈만 보려고 합니다. 이 교훈은 요셉의 형들에게서 받는 교훈입니다. 이야기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악한 자들에게서도 우리 자신을 봄으로써 받는 교훈입니다. 21절, 22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애원하였을 때그 마음의 고통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물게 되었도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한 극도의 시기심으로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노예로 팔아넘기는 악한 죄를 지었지만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자 오래전 요셉에게 고통을 끼쳤던 것이 생각난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피붙이 형제들에게 악한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된 사람들에게도 악한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도 믿음과 육신이 연약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는 고통이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일지 모른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현재의 환난을 통해서 과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성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하며 괴로워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나는 평생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리 선대하시는가 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인은 걸레와 같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런 사람이 진정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피값을 물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남의 피를 흘리면은 그 피값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현세에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천국에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죄를 지었는데도 죄의 대가를 물지 않고 희희낙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을 보면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을 통해서도 로마서 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창세기 벽두서부터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가인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평생 도망 다니고 영의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남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악하게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싶은 유혹, 마음이 내게 있지만은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라고. 그래서 죄된 생각이나 감정이 나를 공격하면 즉시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닮은 자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다윗조차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륜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는 죽어야 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자신에게 반역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 비극을 당해야 했고, 자신의 다른 아들은 백주대야에 자신의 첩과 동침하는 일이 일어나야 했고, 자신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비극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연결된 자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 내가 지은 죄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형제와 화해하는 첫 단계는 딴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형제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지 않고는 어떤 참된 관계의 회복도 없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없습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용서함이 있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놀라운 희열이 뒤따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가 많은 사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긴밀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지속적으로 죄에서 떠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공의로운 백성으로, 사랑이 충만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성화의 열매, 다시에게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나이스하게 해주어서 관계가 회복되리라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눈 감고 아웅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직시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복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요셉의 형들로부터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의 형들과 같이 현재의 고통을 통해서 지난날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린 피값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자신에게 죄를 지은 형제들을 끝까지 선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